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을 보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함께 먹는 떡을 먹는 자,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주님이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살펴본 두 번째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과 또 잔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선포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는 성만찬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자들이 몽땅 다 예수님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는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모든 제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 녀석이 누굽니까? 그 나쁜 놈이 누굽니까? 그 녀석만 찾아냅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참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부활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어떤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셨을까? 뭐 이것은 뭐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때도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또 다른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27절, 28절에 나오는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럼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보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한 사람이 배신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는 것, 또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완전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대답을 하죠.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나쁘게 읽자면 나는 저 녀석들과는 다릅니다.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좀 좋게 읽자면 절대로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여하튼 베드로가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건 내용만 놓고 보면 뭐 우리가 이런 말을 입장은 아니지만 매우 기특합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도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늘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집에 혼자 있어라고 하면서 나갈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애한테 절대 오락하지 말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애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말씀대로 집 잘 보고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딴 사람 몰라도 엄마 아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이러고 났는데 엄마가 문 딱 닫고 나가자마자 오락기를 켜는 이게 참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아이가 뭐 진심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하겠죠. 베드로도 진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안타깝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반드시 나를 버린다. 그리고서는 오늘 닭 세 번 울기 전에 오늘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에는 베드로의 반응만 나왔지만 만약에 다른 제자가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앞에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가룟 유다가 저는 절대로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나를 안 판다고? 네가 돈 은 30 받고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주님 얘기하셨을 거예요. 다른 제자가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랬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제일 1등으로 도망가. 도망가는 무리를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맨 앞에 네가 있어. 예수님이 아마 다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두 번째나 베드로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아예 상황까지 적시하셨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닭은 두 번밖에 안 우는데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베드로가 평생 닭을 먹었겠느냐. 닭고기를 쳐다보면 주님이 생각나서 못 먹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여하튼 주님이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이 이렇게 두 번째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31절에 보면 다시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했다는 건 예수님보다 큰 목소리를 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할 때는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듭니다. 죽더라도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제서 31절 끝에 보시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참 이것도 안타까워요. 따라갈 놈이 따로 있지 베드로를 따라서 대답을 합니까? 주님을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나도 우리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모든 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반대입니다. 큰 그림을 놓고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도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아이고 참.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비참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린 그 뒤에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용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만 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그렇게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셨느냐?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맨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 그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주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운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꿈꾸고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나라의 독립과 경제적인 부분과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불신앙으로 반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은 불신앙으로 대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설교하셨던 첫 번째 내용에서는 제자들의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배신하고 지금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옳습니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예수님 그 무식한 말씀 하지 마세요. 구약에 다 써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옳고 우리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버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을 딱 붙잡잖아요. 주님 틀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옳으시고 내가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게 말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물론 목회자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반응이 변명이에요. 변명.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옳다 이겁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권면이 되질 않습니다. 목사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했던 이야기를 좀 내가 듣기 껄끄러워도 아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는 회개하고 고치면 그만인데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자꾸 변명을 하는 근데 이게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우리가 심지어 갖는다 말이죠.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아유 우리한테 무슨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대답했어야 제자들이 믿음으로 대답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을 품어야 되나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는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여쭤봐야죠. 아니면 제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도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얘기를 아예 제자들은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활 이후에 주님이 뭘 기다리고 계신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치워버리고 무슨 십자가, 무슨 부활, 무슨 갈릴리 이러고서는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또 온 마음을 다해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베푸시는 대로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좀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과 좀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참 주님께 칭찬 듣고 그 귀한 은혜들을 풍성히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려 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틀리시고 내가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던,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늘 아멘으로만 화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부족하지만 늘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